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6. 그리스도인 생활의 소망.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위로의 말씀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이들의 휴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마태복음이나 계시록과 같은 신약의 다른 책에 상세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의 일반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소망입니다. 이 같은 생활은 죄를 범하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순수하며 거룩합니다. 더욱이 교회 생활을 위한 이 거룩한 생활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타락한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유일한 기대는 사망뿐입니다. 사망이 그들의 종착역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사망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은 사망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그들의 미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 없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며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유일한 것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있으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적극적인 미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래에는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충만한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소망은 부활과 휴거를 포함합니다. 부활은 다만 생명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길 때 그것이 부활입니다. 휴거는 부활을 능가하는 어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도 휴거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휴거.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생활입니다. 이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만이 아닌 부활과 휴거를 포함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은 부활과 휴거의 사건을 발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부활과 휴거는 모두 생명에 더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생명은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으며 생명 안에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오심은 부활과 휴거를 이끌어올 것입니다. 물론 부활은 죽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위해 거룩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지연시키신다면 우리 모두는 결국 잠들게 될 것입니다. 즉 육신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은 모든 믿는 이들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부활은 필요 없을 것이지만 휴거는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이 죽은 자들은 부활의 필요와 아울러 휴거의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산자나 죽은자나 휴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서의 우리 생활의 끝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결말이 죽음이나 부활이 아닌 휴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휴거의 사상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휴거라는 말을 사용할 때 에녹이나 엘리야의 경우처럼 이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21장 3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계시록 3장 10절, 7장 9절, 11장 12절, 12장 5절, 14장 1절, 16절, 15장 2절은 모두 휴거, 즉 믿는 이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휴거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 단지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으로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산자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믿는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을 부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학의 기본적인 몇몇 원칙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성경 교사들 간에는 이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소망에 관한 기본적인 관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은 소망이 있는 생활이라는 사실로 인상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활은 소망이 없는 타락한 인류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며 이 소망은 부활과 휴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사는 자들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과 사도들은 믿는 이들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몇몇 믿는 이들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 문제에 관해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자는 자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 묘사된 소망을 믿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소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소망을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들은 14절을 가리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죽을 때 그들은 하늘로 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부터 그와 함께 오실 것이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에 대해 말하는 이 구절의 처음 절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만일 죽은 성도들이 이미 하늘에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께서 그분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면 죽은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에 있는 일어나고라는 말을 아주 주의하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있다면 어째서 그들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참으로 하늘에 있다면 그들은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휴거되거나 주님께로 들어올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필요는 주 예수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뿐일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그들이 틀림없이 하늘이 아닌 어떤 장소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15절에서 강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루시아, 곧 임재입니다. 16절에서 호령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집하는 신호로서 명령의 외침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 즉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나팔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에 의하면 죽은 자와 살아있는 믿는 이들 모두가 주님께로 이끌어올려질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끌어올려질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산의 아이, 즉 이기는 자들은 대환난의 마지막 3년 반 이전에 3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끌어올려져 휴거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다수의 믿는 이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죽은 성도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여전히 죽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주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관념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바울이 14절에서 말한 것으로 그쳤다면 이러한 관념을 위한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로부터 일어날 것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까? 만일 그들이 이미 하늘에 있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어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만일 그들이 이미 삼층천에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들이 어디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탕발림의 종교적인 가르침들에 의해 속아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죽은 것으로 인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천당, 즉 당신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슬퍼해야 합니까? 어느 날 당신은 하늘에서 그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가르침은 누룩으로 가득한 것이며 매우 기만적인 것입니다. 나는 50여 년 이상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미신으로 그 근원은 이교도나 불교에 있으며 천주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은 믿는 이들은 낙원, 즉 음부에 안식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음부에는 두 구역이 있습니다. 즉 위로의 구역과 고통의 구역입니다. 고통받는 구역은 불목과는 다른 곳입니다. 음부에 즐겁지 못한 부분은 감옥과 대조되는 구치소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치소는 범죄자들을 일시적으로 감금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는 재판과 선고를 받은 다음 구치소에서 나와 감옥으로 넣어지게 됩니다. 지금 음부에 고통받는 부분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백보좌에서 일어나게 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죄인들은 영원한 감옥인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죽은 성도들은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난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끌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17절에 따라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과 만나기 위해 그들과 동시에 이끌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 즉 산자나 죽은 자가 모두 공중으로 휴거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탕발림이 아니며 여기에는 어떠한 누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과 혼은 낙원으로부터 일어나고 그들의 몸은 무덤에서 일어나며 그들의 영과 혼은 몸으로 더불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살아있는 믿는 이들과 연결되어 함께 주께로 이끌려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
15절에서 바울은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17절에서도 우리 살아남은 자를 말합니다. 왜 바울은 15절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자라는 구절과 17절에 남아있는 자라는 구절을 추가합니까? 만일 당신이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상고한다면 당신은 이것이 남아있지 않은 몇몇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거나 최소한 그러한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몇몇 살아있는 자들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남아있지 않은 살아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믿는 이들의 휴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대환난으로 알려진 기간인 마지막 3년 반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기는 자들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환난의 끝부분에, 즉 마지막 나팔 때에 휴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언급된 휴거입니다. 이 두 가지의 휴거는 시간상으로 다릅니다. 하나는 대환난 전에 일어날 것이며 다른 하나는 환난 끝에 일어날 것입니다. 더욱이 위치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의하면 이기는 자들은 3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의하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공중에 있는 구름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파루시아.
우리는 15절에서 강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인 파루시아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의 믿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이 파루시아는 이기는 자들이 보좌로 휴거되는 때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공중에 오심까지 계속되며 그분이 땅에 오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파루시아 안에서 대다수의 믿는 이들의 공중으로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어린 양의 혼인이 있게 될 것입니다. 파루시아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강림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임재는 그분의 강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우리 가족을 떠났다가 다시 그들과 함께 있게 된다면 나의 임재는 내가 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임재는 나의 옴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루시아란 말은 오심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임재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번역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신약에 의하면 주님의 파루시아, 즉 그분의 임재는 어떤 기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환난 시작 직전에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오심, 곧 파루시아는 아마도 대환난이 시작될 무렵에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주님은 3층천에 계십니다. 땅 위에서 대환난이 시작될 때 주님은 하늘에 있는 보좌를 떠나 보좌로부터 구름 속에 감추어져 공중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은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센 천사를 말합니다. 이 힘센 천사는 3층천에서 공중으로 비밀리에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구름으로 가려진 채 일정 기간 동안 아마도 3년 이상 공중에 머무르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주님의 파루시아가 어떤 긴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공중에 계실 동안 그분은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한 믿는 이들과 살아있는 믿는 이들을 모두 휴거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보좌에서 모든 구원받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그분은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할 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자들에 관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휴거 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윤곽은 우리에게 순수한 말씀에 따른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제공합니다. 이 개념은 생소하거나 전통적인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생활은 소망이 있으며 이 소망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성도들이 낙원과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남은 자들로 더불어 이끌려질 것입니다.
초보적인 말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 말씀은 그들의 친척의 죽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믿는 이들에게 쓰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들림받는 것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세하게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계시록 전체와 고린도 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포함한 다른 부분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모든 부분의 성경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휴거에 관한 문제가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에는 이기는 성도들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과 왕국의 보상과 왕국에 의한 징계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휴거에 관련됩니다.